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유럽에 있는 벨기에, 이 벨지크에는 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합니다. 벨지크의 독립과 단결을 상징하는 자리인데요. 최근 벨지크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이달 초부터 육군 사관학교 훈련장에서 1년간 군사 훈련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주와 함께 입소한 신입생은 170명인데요. 그는 다른 생도생들과 함께 사격도 배우고 행군을 하며 진흙탕 위에서 포폭도 했습니다. 왕실은 지난 19일 이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훈련을 맡은 교관은 공주의 훈련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우리는 공주도 다른 생도들과 똑같이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반드시 군사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국왕이 되려면 군대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아버지 필리프 국왕의 권유에 따라 훈련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후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민들과 섞이지 않고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이 가문은 특별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인민들 위해 군림하는 독재 체제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MC 더 맥스의 희망이라는 뜻의 호프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최근에 지시를 내려서 전국의 당위원회 그리고 당 세포조직에 입당 문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여정 1부부장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맡고 있는 걸로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밝혔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네.
물론 이제 아마 조직지도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네. 그 밑에 일 부부장을 둬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김여정이 이제 조직지도부장을 사실상 책임을 지면서 본격적인 당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좀 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셨는데 뭐 네.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나요?
북한 내부 소식 등의 데일링크에 전해온 소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평안북도 당 위원장이 제의서를 올려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네. 중앙당에 제의서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 창건 75도를 맞으며 오는 10월 10일이죠.
네.
도내 입당 및 출당에 관한 상황을 심각히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고한다. 이 제의서가 올라온 이후에 김여정 일 부부장이 조직 지도부에 당을 정수분자 대열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서 조직지도부가 최근에 전국 당위원회 그리고 당세포에 입당 문턱을 높일 방침들을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이게 뭐 그동안 노동당 입당 과정에 뭐 어떤 문제들이 생겼던 건가요?
일단 뭐 좀 출당당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
범죄 같은 걸 저질러 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을 당원으로 추천을 했나? 뭐 이런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입당 문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지침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조직지도부는 전국 당위원회와 당 세포 조직에 준비되지 못한 성원들은 당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후보당 입당자들 정당원 되기 전에 이제 후보당 네.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상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하는 걸 한층 강화하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입당 보증을 서가지고 당원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5명이 넘는다, 출당자가. 그러면 당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당원을 추천할 때 좀 책임지는 태도에서 보증을 서도록 할 것. 이런 입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정당원 되기 전에 후보당원 되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걸 3년 동안 늘리도록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당 규약에는 네. 이게 후보 당원에서 정당원 되는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지금 당 규약 수정 없이 3년의 기간을 관찰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그냥 일개 그 일부부장의 권한으로 바로 이렇게 또 시행이 되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승인을 받았겠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다면
참 일사천리로 네. 이런 건 잘 진행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군대 나가는 것도 북한에서는 네. 입당할 확률이 높아서 군대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만 이렇게 제대하고 오면 무조건 그래도 당원은 되는 거다. 네. 이랬는데 이게 또 좀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입당 문턱을 높이는데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요. 이 입당 문턱 높이는 거를 군대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 예.
원래 이제 군대 나가서 당원 못 되면 이거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예.
네, 군대 나가서도 당원 못 되냐 이런 말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군대 나가면 한 80, 90%가 입당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60%만 입당하도록. 그러니까 기준을 높이라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 3월부터 적용을 했고 역시 군대부터 3년의 후보 당원 기간을 적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3년 동안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원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대에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사회에도 적용을 하는데 앞서 이제 당 규약이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이 3년 후보 당원 두는 거는 내년 1월에 지금 8차 당대회 연다고 예고를 했는데
네.
이때 좀 당 규약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에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다 일 끝나고 헤어질 때 자 당원 동지들은 모입시다. 이러는데
아 따로 모이는 거예요?
네. 따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남자들이 모이지 못하고 일어난 남자들은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약간 진짜 사람 구실 못한다. 사람 대조 못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 남자는 그게 당원이 되는 게 약간 필수 덕목 같은
뭔가 나고자 같은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당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들을 많이 썼었어요. 남자분들의
네.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네.
당원이 꼭 돼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옛날만 좀 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조직 지도부에서
네.
당 정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당 과정에서 뭐
네.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수위를 넘었다, 도를 넘은 것 같다 이런 것 같고 또 평안북도 당위원장이 중앙에 올린 그러니까 김여정이 봤다는 그 제의서에도
네.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일단 당원이 되면 오히려 사방으로 통제를 받는다며 입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임 다 끝난 다음에
네.
당원 동지들은 또 모이시다. 남으시오.
장사도 못 가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연히 조직 생활에 이제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향이 노골적으로 제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도 이제 지금 뭐 당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당원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부 등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어렵죠.
뭐 군대 꼭 가야 된다랄지
네.
당원이 돼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의 배경, 뭐 돈 또는 충성의 물자나 자금을 많이 내서 이렇게 돈으로 입당한 준비되지 못한 청년들이 주변에 주는 옳지 않은 영향. 이게 이제 평안북도 당위원장이 올린 내용인데
아, 이분이 조목조목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꽤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 입당 문제가 간부 발판을 위한 돈의 사유물처럼 유행되는 데 대한 돈의 동향이 우려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맞는 말 했는데
맞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다른 도당위원장들이 좀 욕을 하는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의서를
그렇죠.
올렸나 뭐 이런
이게 거. 한국어로 말하면 네. 전형적인 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콕 집어가지고.
다 아는 네. 얘기고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의 변화는 어쩔
네.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네.
변화에 맞춰서 또 뭐 이런 제도나 이런 것도 또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인데
네.
여기서는 이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네.
젊은이들이 꼼짝 못하게 해놓겠다. 뭐 이런 보루장머리를 잡아놓겠다. 막 이런 의미로 좀 느껴져요. 그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어왔던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자께서 이야기했듯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마 다 알겠죠. 내부에서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겪으면서 사실 당에서 굶어 죽게.
그렇죠. 어머니 당이라고 네. 하면서 뭐 네. 어머니 역할 일도 못했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평양은 좀 챙겨도 지방은 거의 방치가 네.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곽에 있는 주민들일수록 조선 노동 당원이 뭘 해줬나, 조선 노동 당이 뭘 해줬나.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뭐 저는 뭐 듣기만 해봤지만 당원증을 정말 소중하게 비해 젖을까봐 간직해서 탈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엄청 네. 싸고 싸고 또 싸거든요. 예, 그거. 예.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집에 불이 나면 구해야 될 게 있죠. 김일성,
초상화랑 네. 당원증.
당원증. 예.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니까 저는 좀, 좀 상상은 좀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도 당증 해서 뭐 하는가?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네. 맞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가까운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뭐 드물게는 당증을 사고 파는 일도 이제 있었는데 특별한 일은 또 아니라고 해요.
네.
성분이 아주 안 좋은 거 빼면은 어느 정도 되면 돈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뇌물 입당이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는 한 $300 정도 입당을 했다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이게 가능했다는데 일종의 애국 헌납을 하잖아요.
네.
양강도 백안군에 사는 40대 주민이 돼지 3마리, 옥수수 2톤 이게 이제 당 창건일에 맞춰서 내기로 하고 입당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은 네. 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행해왔던 거네요. 네. 뭐 충성의 자금 같은 거 받고 당증 주고 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건데 갑자기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당 내부를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지난 8년간 월별, 분기별, 연별 당성의 준에 맡은 임무에 대한 충실성을 검토해서
네.
개별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당 창건 75돌 전까지 세포총회, 초급당총회를 진행하도록 한다. 사상검열을 당성 검열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당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하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 없이 다 모두에게 그냥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좀 거친 표현인데 네. 간부들이 돈 받아 처먹고 입당 시켜준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머, 네.
일반 평당원들 일생 죽을 때까지 당비 납부하고 조직 생활 착실히 참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 8년간의 당성을 점검 하라고 하냐 이런
그러니까
불만도
말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들 자꾸 하라고 네. 하니까 사실 아까 아침에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년간의 당생활을 돌아본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입니까?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당원들도 비슷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8년간의 생활을 당성에 준해서 검토하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두루뭉술하게 내면 야단을 맞을 것이고
네.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당성 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테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정말 산 네. 넘어 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령님이 광폭 정치, 인덕 정치 하는데 이거 너무 칼날 세우는 것 같아서 무섭다.
네.
좀 교양하고 타일러서 어떻게 준비된 사람만 당으로 받아들이냐. 좀 뭐 인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조선노동 당원 아니고 장사하기 편한 직맹이나 여맹으로 사는 게 낫겠다.
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원 아유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 시간에 그냥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네.
내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금 수해 피해 복구가 지금 북한에서 한창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수해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인민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 수해 피해 복구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세외 부담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평안남도 상황인가 봐요. 각 톤의 각 지역 노동당과 인민위원회 지시로 지원 물자 독촉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참 세금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걸 걷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또 지원 물자로 뭘 내라고 하는가요?
일단 현재 평안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도로나 철도나 토지나 뭐 주택이 침수된 거 그리고 이제 해안 방조제 파괴된 거. 이거는 이제 기반 시설이라 주민들이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지원은 해주지는 않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네. 자체 복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구 분투에서 피해가 심한 지역에 수해 지원을 해라고 하면서 시멘트, 철근, 목재 이런 자재나 노력 동원 가재를 내리고 있고 여기에 모든 당원 여기도 또 당원이 나옵니다. 네. 1인당 3만 원. 북한 돈인데 한 3.75 달러, 4 달러가 좀 안 되는데
네.
그 돈의 상당의 식품이나 현금을 내라는 과제도 지금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금 복구된 마을을 선전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국가의 지원은 없고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계속 떠넘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 18일 노동신문에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주민들이 새로 세운 살림집에 이주 했다는 이런 기사를 하고 행사하는 걸 보여줬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새 집인데.
네.
근데 강북리가 이제 지난달 폭우랑 제8호 태풍 바비로 피해를 봤는데 가장 먼저 복구를 완료를 해서 이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선전하는 네. 수해 피해 복구 마을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완공 현장을 돌아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력, 자원, 물자 다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전이 가능한 지역에는 당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서 이거 해도 너무하다 이런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일했다가 진짜 불평등으로 아주 그렇죠. 그냥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 당원들에게 함경북도 수해복구 지원을 당부한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강제에 의한 노동, 강제노동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검덕강산 피해 현황 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난 5일에 검덕강산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수도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12,000명이 함경 남북도로 급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원하라는 건데
네.
사실은 강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강제 노동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수해 피해 복구를 강제 노역이나 지원 물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건 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발적으로 뭐 기부하는 건 괜찮은데 좀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건데 내 여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는 상황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네, 국가의 돈과 물자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정말 국가다운 국가로 북한이 좀 변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백예린이 불러요. 다시 난 여기.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추석 무렵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수련 동무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비가 내린다. 어머니는 음식 바구니를 이고 나는 손에 과일 꾸러미를 들고 걸어간다. 비옷을 입긴 했지만 바구니를 진 어머니의 손과 팔을 타고 빗물이 몸속으로 흘러든다. 산기슭에 다다라 산 꼭대기를 올려다 보니 입이 떡 벌어진다. 빗물에 온통 진흙이 된 산길을 어떻게 올라갈지 아찔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쭉쭉 걸어가신다. 나도 마냥 서 있을 수만 없어 어머니 뒤를 따라 걷는다.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의 진흙이 달라붙는다. 무겁고 미끄러워서 몇 번이고 중심을 잃을 뻔했다. 저만치 앞서 걸어가시는 어머니 신발을 보니 신기하게도 진흙이 별로 없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한두 걸음 걸으시고는 주변의 돌이나 나무에 신발을 탁탁 털고 가신다. 바구니를 이고 길을 잘도 골라가시는 게 참 재간스러우시다. 그제야 나도 어머니를 따라해보니 꽤 괜찮은 방법이다. 아버지 산소에 먼저 도착하신 어머니가 뭘 그리 꾸물거리냐며 빨리 오라고 나를 부르신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천근만근 달라붙은 신발의 진흙을 떼기 위해 주변을 흩는다. 그리고 돌 같은 게 하나 보여 거기에 있는 힘껏 발을 털어본다. 그런데 아뿔싸 돌이 아니라 진흙에 가려진 단풍이 피었거늘. 그대로 미끄러져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고 손에 든 과일 꾸러미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데 그걸 잡겠다고 손을 뻗어 허둥대다가 번쩍 눈을 떴다. 꿈이었다. 20년 만에 간 고향인데 아빠 산소도 못 가보고 깨고 말았다. 참 아쉽다. 꿈이었으니 망정이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났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고향에선 추석날만 특별히 조상들에게 올리는 상차림을 위해 시장에 가서 애지중지 사온다. 과일뿐 아니라 생선 같은 것도 평소엔 먹기 힘든 귀한 음식들을 추석 때만큼은 정성 들여 준비한다. 항상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냐며 입버릇처럼 푸념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난다. 죽어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자 친척들이 모여 아빠가 생전 드셔보지도 못했던 과일과 고기,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댔었다. 그 희한한 제사상을 들여다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는 연극이라도 한번 해볼 걸 하는 회개한 생각까지 했더랬다. 내가 조금만 빨리 탈북했어도 아버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꿈에 사각구러미를 놓쳐버린 것도 모름지기 아빠의 뜻이었으리라. 죽으면 제사거 먹어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비 내리는 날 꾸역꾸역 찾아오는 딸이 못마땅해 과일 꾸러미를 낚아채 산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렸으리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정작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걸 아실까? 추석날 38선 판문점에 가서 아버지를 부르면 나를 만나러 오실까? 남달리 속 깊으신 우리 아버지는 찾아가는 건 싫어하셔도 이딸 보러는 꼭 오실 텐데. 그러니 추석날 판문점에 가서 목 터지도록 아버지를 불러봐야겠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강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웃음부터 나오네요. 네. 변비. 네. 네, 변비에 좋은 과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북한 주민들은 온라인 쇼핑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면 어쩌면 조금씩 알아듣는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넷 쇼핑, 상점에서 그렇죠. 물건 사기.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얘기해야겠죠.
상점. 네. 인터넷 상점 좋네요. 네. 특히 또 코로나19 시기가 되면서 인터넷 상점,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더 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상점의 천국, 물론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정말 인터넷 상점의 천국으로 불리는 네.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다 보니 네. 중국의 인터넷 상점은 전 세계 최고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중국의 인터넷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북한 상품이 있다는 거.
아.
그래서 거기서 판매되는 상품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북한 상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물건들이 팔리고 있나요?
네, 일단 제일 많은 제품 역시 북한의 대동강 맥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군 휘장? 그러니까 군인들이 쓰는 무슨 휘장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점 타오바오 또는 징동 이런 데서 북한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대동강 맥주, 들쭉술 이런 주류가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특히 봄 향기 제품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 맞아요.
화장품.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각종 유화 등 미술품이 또 그렇게 많네요.
미술품이요?
네, 그리고 북한 돈, 화폐.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휘장이라든가 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휘장이나 배지를 누가 사는 사람이
글쎄요,
있나요?
글쎄요. 기념품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어쨌든 그것도 많이 거래가 된다나 봐요. 대신 이들 상점에서 검색 키워드를 조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북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예를 들어 대동강 맥주 이렇게 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품 명칭을 중국어로 입력을 하면 중국 인터넷 상점에서 판매되는 북한 제품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동강 맥주는 사실 북한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아니 북한 사람들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북한 네. 사람들이 이 한국이나 해외에서 네. 대동강 맥주가 이 정도로 인기 있는 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도 북한의 다른 물건들은 다 몰라도 대동강 맥주는 아는 분들이
아,
많아요.
이름이 쉬워요 일단.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그리고 술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맥주
그렇죠.
마시고 싶어하는데
네.
북한에도 맥주가 있어?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대동강 맥주 유명합니다.
대동강 네. 맥주는 얼마나 팔리나요 여기서?
네. 대동강 맥주는 중국 온라인 상점에서 병당 이제 비싼 가격은 중국 돈으로 한 22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동강 캔
네.
맥주 캔으로 된 깡통으로 된 건 맥주는 조금 더 비싸서 30위안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동강에서 만드는 맥주가 여러 종류인가 봐요.
네.
뭐 봉학 맥주, 평양 맥주, 평양 소주, 그다음에 백화수, 백두산 들쭉술 다 이게 중국에서 그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비싼 술은 백화수네요. 백화수 병당 70위 위안입니다.
72위안.
네네네. 거기 그림 보시면 거기 나와
네.
있죠. 네. 대동강 맥주라고. 녹색병이네요. 녹색병에.
가격이 근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아,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맥주가 병당 이 정도 가격 하나요? 지금
그렇죠. 약간 비싸네요.
가격이
네.
그렇게
북한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네,
비싼 것 같아요.
묵은 가격은 아니네요.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아도 꽤 팔리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면 막 중국에서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요.
중국에서는 비싼 가격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지금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느낌이니까 중국에서는 좀 맥주가 더 누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겠네. 근데 아마 중국은 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 색다른 맛을
그렇죠.
즐겨보려는 분들이
맞아요,
사 드시겠네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팔린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화장품은 아까 그 봄 향기는 한 어느 정도에 팔리고
네,
있나요?
보통 화장품 중에서 이제 봄 향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네.
봄 향기를 만드는 화장품 기업소가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라고
네.
그래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봄 향기 제품이 세트당 한 240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큰 관심을 갖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곳이래요. 봄향기라는 이제 브랜드가 생산, 이 상표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향수, 립스틱, 그다음에 동안 피부용 종합 화장품 뭐 그런 기능성 화장품도 있다고 해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북한에서 동안 피부용도 나온다고요? 네.
아. 그리고 온갖 종류의 크림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신의주 화장품 공장 근처에 약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문을 광고를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 약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마케팅 전략이 있네요. 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네. 직접 그 신의주에 가서 살 때에는 한 세트당 1,000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쌉니다. 근데 중국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0위안이니까 4분의 1 가격이니까 훨씬
그러네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한 화장품 하면 4대 브랜드가 또 있다고 그러네요. 최근에는. 네. 봄향기 아까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봄향기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은하수, 금강산, 미래 이런 화장품 상표들이 있고 은하수가 가장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상표 은하수가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기로는 네.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북한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긴 한다고 하지만 대량으로 팔리는 건 아닙니다. 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만드니까 신기하고
네. 이래서 이제 한번 그냥 네. 경험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 네. 어떤 걸까 호기심에
많이 궁금해서 또 신기하고 재밌어서 사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 인기가 원래 많았죠. 지난 몇 년 동안 뭐 한국 화장품이 가장 잘 팔렸었죠.
네.
아모레라든가 LG 화장품이 이제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아모레 LG 화장품이요 비쌉니다.
네, 좀 그리고 비싸더라고요.
아모레 LG 화장품은 쉽게 판매하는 곳이 있지도 않아요. 그 회사에서 직영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아모레라든가 LG 화장품 판매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나 LG 같은 큰 대형 회사 화장품 말고 이츠스킨, 뭐 내추럴 리퍼블릭, 그다음에 미샤, 더 페이스샵, 토니모리 이런 중소기업 작은 화장품 회사들의 화장품들을 가져다가 한국 화장품이다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판매량이 이 작은 회사들이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다 사다가 파니까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상품들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됐었는데요. 사드 문제 아시죠? 그 미사일.
네.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한국에서 이렇게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사드입니다. 이름이. 그게 미국에서 들여왔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에서 사드를 들여다가 한국에 배치를 했는데 이걸 중국이 극렬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가지고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막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 사드의 미사일 레이더가 사실은 중국을 감시하려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에 한국 화장품이 안 팔려요.
아, 그러니까요. 중국인들도 그 정서가 사실 한국에서는 다 개인주의고 이래서 네. 내가 필요하면 사 쓴다 그쵸. 이러는 건데 중국인들도 아주
물론 뭐 한국도 약간의 영향은 받습니다. 약간 뭐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하면 일본 거 사지 말자 막 이런 불매 운동도 하는데 중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거기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번 뭉쳤다 하면
그렇죠.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 술과 화장품이 그래도 그나마 북한 물건들 중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외에 또 어떤 북한 상품이 팔리고 있나요?
근데 이런 상품도 홈쇼핑에 있구나 싶은데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화폐 10장 세트 25위안에 팔립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군이죠. 육군 네. 휘장 세트 최대 80위안까지 팔립니다.
네네.
김일성 탄생 기념 화폐보다 좀 더 비싸네요. 휘장이니까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칠보산 제약공장에서 만든 인진고라는 약입니다. 한 봉지당 65위안. 그리고 북한 그림도 있습니다. 북한 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렴한 거, 싼 게 15,000위안. 그러니까 꽤 비싸게 팔리네요. 15,000위안부터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휘장. 군인 휘장이 보이시죠? 65위안에서 네. 80위안까지 있고요. 오른쪽은 돈이죠.
네.
5,000원 이렇게 써있네요. 김일성 얼굴이 그려져 있고.
예전에 이 돈을 그 또 얼굴 쪽으로 접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접으면 또 안 되는군요.
처음에 이 5,000원짜리 나왔을 때 얼마나 그게 그렇게 크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네.
이 돈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사진으로 보니까 새롭네요.
네, 그게 10장 세트 25위안입니다. 여전히 가격.
북한 돈은 진짜 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값어치가 없네요.
그러게요. 뭐 어쨌든 그래도 그걸 기념품으로 사는 네.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이게 소장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 네. 취향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취미로 그런 거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저런 걸 누가 사겠어 하는 것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인터넷 쇼핑에서 이게 원활하게 이게 잘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그 제도가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물건의 경우에는 네. 사서 받아보니까 실물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반품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상점에서 가장 쉬운 게 반품이에요. 원하면 다시 포장지에 싸서 네.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네. 알아서. 근데 지금 이 중국 인터넷 상점에서 파는 북한 상품들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수입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우리가 흔히 밀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공식적으로 들여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사면 그걸 교환하거나 네. 환불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통기한 이런 것은 네. 안 적혀 있어요. 그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건 유통기한 상관없겠지만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괜히 그 지난 거 바르면 얼굴에 맞아요, 트러블이라든지 네. 이렇게 뽀드락 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요즘 화장품 유통기한이 그래도 요즘은 좀 쓴다고 하는데 네. 예전 것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런 걸 주의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이 중국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물건을 그러면 북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북한 물건 구입해도요 안 잡혀가요.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진짜 괜찮아요. 야, 다양한 제품들이 그래도 중국에 이런 인터넷 상점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북한에도 이미 인터넷 상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는 북한에도 이런 상점들이 생겼다고 해요.
만물상이라는 그 상점이 있는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 평양을 다녀온 중국인 무역업자가 이제 그렇게 증언했다고 그래요. 북한에 온라인 상점이 한 30여 개 생겨나고
30여 개까지요?
예, 여기에 2,500여 개의 북한 기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본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30여 개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쇼핑몰이 아까 30여 개니까 뭐 만물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옥류? 옥류라는
예, 옥류도
것은
있어요.
일찍 생겼어요.
예, 맞아요.
2015년에
예.
등장했고 네. 또 옥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전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도 하지만 네. 배달도 해주는
음식 위주로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옥류에서는
옥류 뭐 만물상 등등에서 30여 개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고요. 어쨌든 지난 한 2, 3년 전부터는 어쨌든 북한에도 인터넷 상점들이 있다. 아직은 소수가 이용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점점점 이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요. 정말 전세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하는 시대가 그냥 보편화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물건을 사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기 때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고 배달로
맞습니다.
받고 이런 네. 게 많아지고 있는데 북한도 그 흐름에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예, 동참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평양 밖에 사는 대다수 북한 주민은 아직은 뭐 그런 변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잘 살고 싶은 주민의 열망, 이걸 뭐 북한 주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 변화를 아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온라인 주문으로는 정말 미국에 있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정말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지금은 북한에 있는 거는 좀 사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 북한 홈쇼핑의 가장 큰 약점, 북한 내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 거 살 수 없다는 거 아쉽네요.
네. 네. 그렇게만 이제 개방만 된다 그러면 북한의 그런 공장들도 수입이 더 많아질 테고 아무튼 좀 온라인 거래가 북한을 넘어서 이렇게 좀 해외하고도 좋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바람까지 전해봅니다. 오늘 이강규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북한의 법 일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미국 대법관. 북한에서 수령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위에 있습니다. 법기관은 수령의 의도와 방침을 어길 수 없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기관은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요. 그래야 법의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인데요. 여기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대법관 중 한 명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성 대법관인데요. 그녀가 사망하자 미국 전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긴즈버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사망이나 자진 사퇴가 아니면 평생 일을 할 수 있죠. 미 대법관이 종신직인 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기는 하지만 대법관들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로 정권은 바뀌지만 대법관은 정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유로운 사회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도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되면 승복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법관 9명을 지혜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최근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열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2020년 9월 18일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올해 87. 이날 저녁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파 천여 명이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모여 추모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과 그의 초상화, 추모 편지 등이 대법원 계단 등 주변을 수북히 둘러쌌습니다. 당신은 내가 미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남긴 유산에 감사한다. 라는 글들이 눈에 띄었죠. 긴즈버그의 고향인 뉴욕 브루클린과 맨하튼 뉴욕주 대법원 앞에도 19일 밤 수천 명이 운집해 촛불을 들고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등 모든 연방기관엔 조기가 개항됐고 정치적 파벌을 넘어 다 같이 애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생전에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그에게 사임하라고 했던 그런 사이였죠.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에서 유대계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콜롬비아대 법학대학을 수석 졸업했지만 법원 서기 채용에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여성,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대학 은사가 뉴욕 법원 판사에게 긴즈버그를 받지 않으면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해 겨우 서기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이 된 긴즈버그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헌신해왔습니다. 그가 법대 교수와 변호사로서 맡았던 소송에서 또 1993년 대법관이 된 뒤 낸 판결과 의견들 하나하나가 역사적 메시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6년 150년간 남학생만 입학시킨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학칙을 개정해 여학생을 받아들이라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라 자녀 교육 수당을 못 받는 사건, 남녀 임금 차별 소송 등에서 늘 소수자의 편에 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진보의 영웅이자 수십 년간 여성 변호사들의 우상이었다며 그의 생애를 평가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살려고 했고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려 했던 긴즈버그 대법관. 이런 법 일꾼이 북한에도 생겨나려면 수령과 간부, 인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